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신 긍휼과 자비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하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매 우리가 오직 주의 공로로 인하여 죄인되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의 영광을 입게 되었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단념치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개하고 나오는 귀한 은혜를 입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 가운데 사는 삶이 참으로 곤고한 것은 인생의 날을 손꼽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인생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이 세상 속에 참 소망이 없고 덧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인생의 덧없음을 알거늘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이 인생 속에 슬픔의 자락을 어찌 모를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시오니 그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영원한 희락과 화평과 또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누려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해가 저물어가는 이 연말에 가까운 때에 다시 또한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 가운데 주신받은 시와 귀한 신앙의 도리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주께서 그 종들에게 이미 주셨던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도 또한 깨달아 우리도 우리 것으로 삼게 되므로 같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지금의 때에 우리에게도 영의 양식되게 하시옵소서. 모으신 주의 종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들 심령 속에 성령의 조명함이 있기를 간구하옵나니 이 시간을 올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요리 문답은요, 제가 살펴보니까 55문답 같아요. 맞는지, 맞죠? 예, 55문답. 기억을 하시네요? 어? 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예. 55문답은 여러분 교재 보게 되면 86페이지, 제21 주일에 해당되는 54문 그 뒤에 있다며 55문과 56문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55문과 56문답에 관한 내용을 목표로 삼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부분에서 55문에 이르겠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뭐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되어져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의 고백은 별개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공회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교통. 그래서 이제 54문과 55문에 보면 54문에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한 고백을 해놨고 55문에 성도의 교제에 관한 고백을 해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성도의 교통과 죄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등등의 고백을 하게 되면 사도신경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되면 이제 94페이지에 23주일부터 의롭다 하심과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한 공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의롭다 함과 그 다음에 선행, 그 다음에 성례에 관한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성도의 교통을 어떤 것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55문에 대한 문답을 먼저 살펴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문답 살피시고 한번 문답을 같이 읽죠. 시작.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에 관한 첫째, 둘째의 단락에 구별이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신자가 누리는 성도의 교통의 근거와 이유. 이것이 이제 첫째고 둘째는 그 같은 교통하는 성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성도의 마땅한 의무. 그게 이제 둘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의 은택을 누렸으므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신자가 받는 은택은 무엇이고 또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첫째 설명하고 그것의 당연한 결과로 둘째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같은 내용들을 우선 첫째 보게 되면 모두 또한 각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 없음에 대한 범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고 또 각각에 해당되어지니까 이것은 이제 전범위적인 예외 없음에 대한 표현을 두번 반복하여 강조한 것이고 또 접근법이 약간 서로 상이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한다. 이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고요. 둘째는 각 신자는 각의 은사를 다른 지체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하나님께 주신 의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과한 성도의 마땅한 부르심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상호적 관계가 있는 것이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내 은사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요 다른 지체 유익과 복을 위해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그 은사의 소유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은사의 주장권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요. 자기 은사를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요 다른 지체가 복을 위해 쓴다는 말은 비록 은사를 받은 자는 자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주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따라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이제 이탈된 것들은 이제 성도의 교통에서 이탈되는 것이요. 그것은 또 신앙의 도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신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 안을 보게 되면 먼저 성도는 어떤 존재를 성도로 하느냐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성도란 1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의와 의의 전가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 그를 경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개념의 정의가 세 가지 제시했는데 조금씩 관점이 다르죠? 첫째 관점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비록 그들이 스스로는 의로운 자가 일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 관계가 변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1번은 하나님의 양자라. 양자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뜻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의롭다 함이라는 것은 칭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 칭의 사건은 여러분 23주일 날 가게 되면 59문 답할 때 자세히 다시 풀어질 것입니다. 그 칭의, 즉 그리스도의 전가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받아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양자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법적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적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실체는 죄인이지만 관계만 그렇게 바뀐 것인가라고 할때두 번째 다른 측면이 나와요. 이거는 성화적 측면이에요. 성령의 유효적인 부르심이라. 유효적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에 우리 안에 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거든요. 같은 성경 공부를 해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에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처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반드시 택한 자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유효적이라. 유효적이니까 실패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유효적 부르심이에요. 그 유효적 부르심은 인하여 중생케 하는 역사가 생기고 중생케 된 자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정결함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즉 그들이 하나님의 법, 즉 율법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 순종의 삶을 나타낼 때에 그 사람들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화적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화적 증거인 삶이라.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두 관점에서 성도를 이렇게 정의해놓고 있는 것이죠. 물론 2번에서는 2번의 내용은 완전한 삶을 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삶을 의미한 것이라 성화적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묶으면 성령님의 이중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과 2번을 묶어서 성령님의 이중 은혜라. 아주 유명한 칼빈의 지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법적 관계상 자녀 신분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면의 영적으로 역사시사 우리 하여금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 앞에 정결한 삶의 태도로 나오게 되는 기꺼운 자발적인 순종을 삶을 이끌어내신다. 이게 성화적 삶이죠. 이걸 성령님의 이중 은혜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법적 관계로 양자됨을 입은 자들과 성화된 자들이 바로 성화라. 성화의 과정 사람들이 바로 성화라.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생략되어지면 성도로서의 조건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1번은 강조하는데 2번이 없으면 명목상 신자가 되는 것이라. 이름뿐인 신자일 뿐이에요. 2번이 중요하죠. 그러나 2번만을 강조하고 1번을 소홀히 해버리면 율법주의적 완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 될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불완전하나 과정 중에 있으나 성화적 증거가 나타날 것을 요구하는 것뿐이요. 1번은 법적 관계, 이게 1번, 2번은 균형적 있게 잡혀져야 될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1, 2번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3번의 결과를 낳게 되죠. 3번은 교회론적 정의예요. 3번은 이제 결국 교회론적 정의가 되는데, 1번과 2번이 구원론적 맥락에서 칭의요 성화적 관점에서 접근이라면 3번은 이제 교회론적 정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3번 읽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라 그를 경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 받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특별한 존재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교회라 이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된 사람들 교회라. 교회론적 정의로서 이렇게 3번의 교회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 2번은 구원의 정의고 성령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정의요. 3번은 그 결과적인 교회론 정의니까 성도는 결국 교인을 가르쳐 성도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3번에 의하면 그런 것이죠. 교회론적 정의에 의하면 교인을 가르쳐 성도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성도라 일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가 실제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있고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 일컬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 2, 3번의 조건은 사실은 비분리적입니다. 1, 2, 3은 어느 하나가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1, 2번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 성도냐 이랬을 때 교회가 없어서 못 나가는 거죠. 홀로도 이제 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혼자는 교회가 아니죠. 무인데 혼자 있으면 뭐 자기가 혼자 교인인 것이요. 선교지에 홀로 처음 믿었을 때는 자기 홀로 이제 복음 받은 자로 있겠지만, 이 교회가 이미 지난 학기 때 배운 거죠. 교회가 교련적 의미에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교회의 그 멤버는 아니지만 무형교회에 소속은 돼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하고, 혼자 있더라도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무형교회 교인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은 성도의 요소로서, 성도의 조건으로서 비분리적인,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예요? 1, 2, 3번 조건에 딱 맞춰보니까 다 맞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 이러한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성도 교통의 의미라는 것은 교인으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성도의 교제 의미에서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죠.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좀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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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남으로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 그 계생의 구성원들 하나하나에게 대하여 그 자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바가 있으니 그것을 가리켜서 곧 우리는 은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은사는 매우 특별한 은사들인데 이런 특별한 은사 외에 일반적인 은사도 있죠. 일반적인 은사는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하나님이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은사와 더불어 이 같은 특별한 은사가 결합되어져서 교회 안에 예배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은사와 여기 말하는 특별한 은사가 서로 연결되어져 나가요. 자, 그럼 12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요 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요 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아 몸은 하나라. 계속해서 이제 그 몸에 대한 비유를 두셔서 지체 하나됨에 대한 각각의 지체의 다양성과 그러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같은 일로 인하사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 결과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요. 따라서 만일 한 지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즉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므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신 사도여 선지자의 교사여 능력이여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개치는 거냐? 다병 고치는 은사 가진 거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 전체 내용이죠. 네? 그래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전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끊임없이 얘기하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교회론적 의미를 부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쭉 펼쳐 가실 때,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창조가 있는 역사에 우리가 아는 역사의 종교는 여기죠. 그러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의 형태가,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의 이해하고 있는 삶의 구조, 그런 것의 동질성 안에서의 시간적 연장은 새 창조 때까지만 되어지죠.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고 새롭게 하실 때는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요. 그 역사의 성질이 어떤지 모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조건이 어떤 형태로 변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떨 것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연속성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새로움일 것이라. 그래서 뭐 종말론 때 다시 또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아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창조하시고 새 창조 이후 가실 때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하나님은 이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이제 이브와 더불어 타락하잖아요. 그럼 타락하면 타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셨을까 아니면 미리 아셨을까요? 미리 아시죠? 그러니까 의외의 사건은 하나님에게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는 우리가 아는 우리의 인식이란 것은 우리의 이해의 수준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 수준은 결국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기초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능력, 그런 범위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이 땅의 역사 안에 비추지한, 다시 말해 계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타락할 줄 아시면서도 창조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계시된 바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계시를 근거로 알수 있는데, 계시된 바가 없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계시된 바가 있고 어떤 계시된 바가 없는 것의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될 만큼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 유익 여부를 누가 결정하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거 다 알아도 유익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 모든 걸다 우리가 알면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건 유익이 여부인데 유익 여부의 결정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된 만큼 필요 부분을 계시해 주심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 안에 그 바깥에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알게 하신다. 그 계시의 양과 계시의 내용 자체를 주께서 정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그의 선하심과 지혜에 따라 결정하신 바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알려주지 않는가 또는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으로 인하여 계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불평과 저항을 하고 그걸 빙자하여 불신앙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과 지혜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선에 대한 거부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그걸 가로 놀랍게도 죄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지라는 것은 선하심과 지혜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성질이 같아요. 결국은 쟤는 다 반복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외가 없어요. 의외성이 없어요. 시행착오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아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셔서 해 나가실 때에 나중에 이제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데, 이런 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주께서 오신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의 무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 했는데, 그것을 언제라고 그러냐면 창세 전이라 그래. 창세 전이라. 창세 전이라.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작뜻 속에는 어떤 형태로 이 역사가 진행될 것이며 그들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것이며 교회의 각 시대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각 시대마다 있는, 각 나라마다 있는 교회, 이 숱한 교회에 누구누구가 이 교회 속함으로 성도로서 주 오실 날 낙원에 이르는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미 있다 없다? 이미 있다. 이미 있다. 이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첫째 의외성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이 가면 일이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시간 안에서 모든 그때그때마다 결정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여기까지만 얘기해 보세요. 창조 때부터 어느 때까지? 새 창조까지 이전 역사. 사실은 뭐죠? 새 창조 이후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전체 역사가 하나님의 처음 태초에 말씀이 있어 가라사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역사의 시작을 주장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이거를 믿을 수 있으려면 이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상상이 터져버려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숱한 일들이죠. 그건 기계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끼리 살아가는 일들은 전부 인격성의 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이 바뀌어져 가는 일들.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 존재예요.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관계가 얽혀가는 대사회 안의 변화성 같아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므로 작정의 뜻이 실행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섭리라는 것으로 목적성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전부 하나님 뜻에 나 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싶을 때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고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영화 속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뭐죠? 일단 시나리오 작가의 전체 내용 계획에서 들어가 있죠. 어떤 미술가가 작품을 구상해 나갈 때 작품 속에 반영하는 모든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이미 갖고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한 권을 써도, 저자가 책한 권을 써도, 소설과 책을 쓸때그 플롯의 전체 복잡한 구조도, 그것도 작가의 머릿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쓰다가 주몽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이갖고 시비가 붙는데, 그 쓰다가 연장 여부에 따라서 각본이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니까 처음부터 완결판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연장 여부에 논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작은 일에 있어서 완결적 계획을 갖고 일을 시행할 수 있을 때그 일이 철저하고 완성된 일로 규모성이 높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거 어디에 가겠냐. 전체 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개 김병훈이는 지금 20세기, 21세기 요 걸쳐 요때 잠깐 동안 살면서 잠깐 살면서 한국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해라. 목사로 일해라. 주께 정하신 인생에 따라 제가 이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잠깐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때 정하셔서 그게 언제? 아담 이전에. 아담 이제 하나님이 벌써 제 인생을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의 부모님도 다 정해 놓으신 것이고. 운명론적 같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뭐든지 다 운명론적이었어요. 결정론적이에요. 그러나 철학적 의미의 운명론과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결정되어 있지만 이 세상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다는 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어떤 결과들을 얻는 일반적 법칙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두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결과는 안 되라고 자기가 미리 단정질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건 운명론이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미래에 대해서 열려지는 상태로 살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과거는 뭐죠?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이건 특수한 관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게 돼. 자,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이 거창한 얘기를 했냐면, 교회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는 거야. 교회. 하나님이 이 전체를 이렇게 작정하시고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나를 불러내셨을 때, 그랬을 때 나는 이 전체를 못 보면 나라는 개인이 복음을 받아서 나 개인이 믿어 천국에 가는데, 근데 도움을 교회를 통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고 교회는 보조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전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처음부터 나란 개인은 항상 개인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새 하늘과 새 창조의 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여 나를 이렇게 끌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 나는 항상 뭐 가운데 하나로 서 있을 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지체로서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사람인 것이지 나 홀로 교회와 별개로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실 그때부터 빛이 있으라 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쭉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로서의 나 하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연합자로서의 나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동굴 속에 가서 성경책 하나 펴놓고 도 닦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 경건의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부르시는 교회론적 구조 안에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있는 일이지 모든 성도가 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굴파하고 있을 거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근데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론적 구조로 저희를 불러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적 구조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나요? 교회를 떠나서는 왜 우리가 각각의 개별적으로 불러내시지 않으시고 왜 교회 안에 심으신가? 왜 하나님 나라는 전체 안에 하나의 부분으로 나를 불러내시는가? 항상 전체가 전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전제되고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홀로 짓지 아니하시고 독처하는 게 보기에 안 좋다 하셔서 누구를 함께 더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자녀를 놓아오셨죠. 이렇게 명령하신 최초의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명령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도 복수성으로 지으신 거예요. 홀로 있는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고, 그것도 보세요,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아담 따로 두 번째 아담 따로 세 번째 아담 따로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을 지으시고 짝으로 이브를 지으셔서 둘을 통하여 생육하여 번성하여 개별체가 나오게 됐어요. 이 개체는 처음부터 홀로 개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뭐죠? 연결된 가운데서 개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찍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산 라인에서 하나하나 찍어낼 때는 뭐죠? 각각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각각 개별자로 존재하지만 그에 불구하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고리를 엮어서 복수적 단체 안에서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이게 삼일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신적 형상의 이미지를 담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독립된 신이 셋이 모여서 야 우리 연합하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신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삼신이 아닌 거예요. 삼신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신 이 독특한 존재 양식에 따라 하나님이 그의 형상들을 우리를 지으시니 인간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뭐죠? 사랑이 본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거룩하며 사랑이라. 거룩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건 뭐죠? 사랑이 없는 것은 이것이다. 가로다. 사랑이 없는 것은 가로다. 답은 힌트. 글자는 하나다. 한 글자. 꽝이다. 야 이거 유치부 같다. 사랑이 없는 것은 한 글자다. 근데 꽝이다.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반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거룩에 어긋나는 거죠. 이 죄를 본격적으로 어긋날 때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거룩이 결국 사랑과 맞물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거룩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둠 때문에 빛으로 거룩이신 것이요. 그러나 빛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다 죄를 줘요. 죄. 예, 근데 죄란 어떤 죄? 잘 짓는 죄 어떤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그건 뭐 우리의 뭐 그냥 그림자처럼 붙어 있잖아요. 거짓말. 이 거짓말하는 죄도 왜 그러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는 거죠. 십계명을 하나하나씩 풀어보면 전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훔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그 동기의 하나의 다양한 형태들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없음이죠. 그 사랑과 죄가 마음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사회 위격을 계시나 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고, 인간 창조된 것이고, 이것의 최초 단위가 가정인 것이고, 이 가정이 바로 교회로 확장돼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르심이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우리가 타락한 죄 성품으로부터 새롭게 됩니다. 정결케 됩니다. 신앙이 좋다. 거룩하게 된다. 성화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로 나타나냐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신앙적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뭐라고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자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맞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 전부 다 사랑을 모아진 것은 하나하나가 죄의 성질을 극복해낸 것으로서의 적극적 덕목들을 아홉 개로 늘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죄의 성질이 극복된 것으로서의 영적인 덕목 아홉 가지 늘어났는데, 전체는 표준이 뭐예요? 본질은 사랑에서도 비롯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온유하고 절제하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죠? 말씀에 신실하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어느 거 하나,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죠? 고난 속에 있으나 어떻게 인내할 수 있죠?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전부 사랑이죠.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랑을 맛보아 경험하는 것이요. 따라서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열매 맺어 증거하는 것, 나타내 보이는 것, 실천해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기서 떠나면 형식주의요, 의식주의요, 율법주의가 돼요. 기계적으로 교회가 하는 모든 요구는 다 충성되게 듣는데, 신실한데, 근데 근본에 있어, 마음에 사랑이 결격돼 있으면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세리와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신 용서의 사랑을 자기가 먼저 받았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과 세리와 같은 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럼 자기 또한 죄인과 세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것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나그네요, 자기가 과부의 처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향하여 박대하며 공권의 힘으로 그를 눌러 너희가 착취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부자이면서 어떻게 근로자의 삭을 너희가 주재할 수 있는 것인가? 너희가 지주이면서 어떻게 너희 집에 일하는 그런 일꾼들의 삭스를 안줄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의 구약적인 선지자의 메시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다이 부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은 뭐냐면 죄의 용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반응,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한 자의 내용이니까, 그게 신앙의 내용이니까 결국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혼자 사랑해요? 거울 보고,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거울 보고 사랑해요? 나르시즘이라, 나르시즘은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게 이디오트예요, 이디오트. 이디오트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디오트, IOT, 이디오트란 단어가 있는데, 이디오트란 단어는 헬라에서 왔거든요. 그리스 말에서 왔거든요. 그리스 말은 뭐냐면 자기 고집만 피는 사람을 가리켜요. 자기 길만 가는 사람, 남의 얘기 듣지 않는 사람.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만 보는 사람이, 그게 이디어트예요. 그 사람 와서 바보, 천치 바보라고 해요. 바보다, 이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악한 자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돼서도 지위와 하나님의 지위와 격려해서 눈 감아버리고, 내 맘이야, 하나님 나빠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그 사람이 돼서 오죽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만 보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사랑을 할줄 모르는 자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더불어 대상이 있어야 되죠. 더불어 대상이 있어야 돼서 사랑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여지껏 교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실감나게 못 느낄까요? 이런 교훈들이 실감나게 처음부터 배워서 신앙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왜 그 일에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게을렀을까? 잘 몰랐을까? 그건 한국 교회가 독립 개교회주의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개교회주의로 되어지면서 교회와 교회끼리의 상호적 관계도 성도의 교통이 느슨해지고 깨어지고 갈등 관계로 바뀌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도 각각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모든 결과는 왜 왔을까? 최초의 교회론적 원리가 성경적 원리가 안 그런데도 왜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때 교회가 심겨진 세상 문화적 토양이 개인주의적이에요. 자본주의적이고 우린 공동체 개념이 이미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이는 생활 토양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세속적 영향권에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세속화된 경향의 모습이죠. 세속화, 그러니까 교회의 세속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교훈의 원리를 성도의 교통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나 점으로 와서 찍고 가시는 분들이시나요? 혼자 주일날 아무도 모르게 와서 예배 시간 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의 3분의 1이 넘을 거예요. 아마 3분의 1이 넘을 거예요. 아마 구역에 편성되신 분들은 아마 이 우리 교회 남녀 구역 다 합쳐서 얼마나 되겠어요? 2천 명이 안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모을 거예요. 예배 인원은 훨씬 더두 배가 넘는데 5천 명 정도, 4, 5천 명이 예배 회집 인원인데 그 나머지 인원들은 교회 안에 어떤 형태로든가 관계치 않은 분들이죠. 근데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들어와 있더니 그냥 별꼴을 못 보니까 그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 결국 뭐냐면 교회는 이 성대 교통의 교회적 원리가 바로 잡힌 다음에 이 원리를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우리의 연약성분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성찰하는 일이 신앙적 성숙이요 교회의 영적 성숙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성숙됐느냐? 좋은 교회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잣대가. 그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하여 서로 배타감 있지 않도록 어떻게 가리는 게 좋겠다. 우리가 배움의 학식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겠다. 우리가 세상적 은사에 잘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부담감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하다못해 구역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삭히면 될 일을 저렇게 못해. 이렇게 자꾸 책임 미루지 아니하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고민하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나는 변해도 상대는 또 같이 못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상관성 안에서 우리의 이상은 높되 현실은 낮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상은 높되 현실은 낮지만 낮은 현실 안에서 높은 이상을 향하여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도우소서라는 기도의 방향이 일관되게 있어야 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조금씩 조금씩 얻어가고 지혜도 생겨요. 지혜 생겨요. 그럴 때 응답의 결과도 보는 거예요. 화목의 화평케 됨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사랑도 느껴져요. 교회 안에서. 그게 없으면 교회 사랑을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느껴요? 못 느끼지. 예,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부르심이 뭐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뭐 설명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갖지만 잠깐 우리 커피 한잔 하시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배소서 4장 배워보세요.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아까 고린도서 12장에서 읽은 것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4절 읽습니다.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럼 6절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됨의 근거를 설명했죠.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근거를 이제 계속 설명해 놓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의 근거에 최종적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는 6절을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때 만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보편적인 우주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보편적 우주적 개념 안에서 온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위에 계시고 온 우주 가운데 계시며 우주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의 보편적 왕권을 가신 하나님으로서의 보편적 범위도 말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4절에 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이라고 말하는 너희라는 의미에서 교회론적 컨텍스트가 있죠. 모든 교회 위에 만유의 개념을 교회의 의미로, 교회론적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 각각 교회 구성원들, 그 교회를 통일하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교회론적 의미가 또 한 가지 가능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도 은혜를 주셨나니.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에 따라 은사를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 선물은 은사죠. 기프트죠.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 은혜는 또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주신 방식이 은혜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참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 그 다양성을 7절에 설명합니다. 그 7절은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는 통일성과 하나됨이 설명되고 있는데, 통일성과 단일성과 하나됨이 설명되고 있는데, 7절은 이 안에서 선물의 분량도 다양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해서 다양성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이와 같다. 8절에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는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신, 즉 승천하신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승귀의 영광을 입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승귀 하늘로 다시 돌아가심, 올라올승, 그 다음에 돌아갈 귀니까 이제 승귀, return to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다시 돌아가심, 즉 승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였도다. 이것은 사실 그 시편 68편에서 인용한 건데, 시편 68편을 가보게 되면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원래는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받으셨다. 시편 68편을 가보세요. 시편 68편 18절 말씀 찾으셨어요?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자, 보세요.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자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받으시니.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는데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뭐라고, 4장에서 뭐라고 인용했어요? 선물을 받으셨다, 주셨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어찌 된 걸까? 성경을 왜곡 인용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나? 문제가 되죠. 일단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다르게 인용하셨지? 올라가셨다 하셨은 즉 땅 아래 곳에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곳과 올라간 것의 차이는 뭘까요? 땅 아래 곳은 어디를 의미하죠? 이거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걸 지옥으로 생각해요. 음부로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이라. 왜냐하면 여기서 땅 아래 곳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비하예요. 비하. 자,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사는 이 세상으로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하늘에 계신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보좌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 아래 내리셨다는 것은 성육하시사 인간의 세상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10절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줄치고 무슨 뜻일까? 만물을 충만케 한다면 무슨 뜻일까? 알듯 모를 듯 하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 알듯 모를 듯해요. 근데 일단은 좀두 가지를 먼저 해결해요. 그럼 그거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땅 아래 곳에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 무엇이냐. 그 위에서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왜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가 왜 주셨다로 바뀌었을까? 이제 교회를, 지금 이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성도의 교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해니까. 성도의 교제를 그냥 설명은 몇 가지 있고 나면 끝나요. 그러나 이제 교회론적 컨텍스트 안에서 그 내용을 잘 깨달아 알아야 그 고백의 의미를 더 깊이 알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좀 보고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언제 세우셨어요? 언제? 오셔 죽으시고, 뭐 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드러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면은 그리스도의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전제되어야죠. 승천. 근데 시편 68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위로 오르시사 패역자들과 대적자들과 사람에게서 전리품을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시편 68편에서 주께서 오르시사 받으셨다. 뭐를 받으셨다? 승리의 전리품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도 바울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뭐로 보니까? 교회에 대한 뭐죠? 예표죠. 옛교회,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고 신약 교회는 교회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교회의 승리를 의미하는데, 교회의 승리는 아직까지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근데 교회의 승리는 이미 나타난 부분이 있죠. 아직은 아닌 것도 있지만 이미 나타난 부분은, 승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어떻게 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따라오고 있죠? 대답을 시원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말하는데 말 어쩌다 한 번씩 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인색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없네, 사랑이. 그래서 이제 교회의 승리란 것은 결국 그 기반이, 교회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세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왕의 승리를, 즉 교회 승리요,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끌어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승리의 완전성은, 가장 온전한 성취는 누구에게 나타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뿐이니까,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을 이루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보다 시편 68편의 승리를 더 어떻게 잘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떠다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그런데 왜 받으실 때라고 안 하고 여기는 주실 때라고 됐을까? 주실 때. 줄 때라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 말씀을 끌어오면서 요거는 이렇게 말을 바꿨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왜 그걸 바꾸게 쓰셨을까? 이 말씀을 인용하되 바꿨다라는 뜻보다는 이 말씀의 뜻을 살려 이 말씀을 생각나게 이 예배소서장에서 쓰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사장을 쭉그 사장 부분을 쓰면서 읽는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싶은 말씀. 아, 주의 승리가 바로 교회의 승리였고, 이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끔 이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왜 그냥 받으시는데 주실 때가 됐을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때 이 내용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란 콘텍스트, 예배소, 교회라는, 즉 교회라는 콘텍스트가 눈앞에 바로 두고 있을 때에 이미 승천하신 주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주실 때란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이해하시는 게 보세요. 왕이 승리하여 전리품을 받으면 전리품을 혼자 가져요? 아니면 전쟁의 승리를 따라 백성들에게 기쁨에 나눠줘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 받으실 때라는 말을 사도는 주께서 승천하셔 이제는 뭐예요? 그의 은혜로 교회 안에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주니까 뭐죠? 모든 성도가 주께서 부활한 것처럼 그와 연합하여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그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재신 중에 형벌 당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 모든 백성이 누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누리며 그로 인하여 그를 주께서 거룩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영적인 은택들을 부어주심에 대한 놀라운 교회론적 그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실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실 때. 그 주심의 내용이 뭔가? 주심의 내용이 뭔가? 주심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그 내용을 따라서 그래서 8절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즉 은혜를 주셨다 라는 말로 그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혹은 사도요? 혹은 선지자요? 혹은 복음 전환자요? 혹은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 안에 준 은사들이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들은 왜 주셨는가? 목적이 뭔가? 할 때 목적이 12절부터 13, 14, 15, 16까지가 성도의 교통의 오늘 주제에 대한 그냥 가장 직접적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무엇을 목적하며 어떤 것을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12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같이 읽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2절부터 성도를 온전케 함, 봉사일을 하게 함, 봉사일이란 것은 서로 섬기는 사랑의 섬기의 모든 일을 봉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스트리. 이거는 뭐냐면 예배의 섬김부터 성도 간의 섬김, 모든 섬김의 내용을 다 봉사란 말에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하며 뜻이에요. 이게 뭐 꼭 부엌봉사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원리가 무엇인가? 원리가 뭐냐면 15절부터 나와보면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요. 그죠?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서로 간의 입음으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여 각 지체가 자기 할 바를 다 역사함으로 그 몸을 전체적으로 자라게 한다. 결국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라. 사랑이란 말이 반복돼 나오는 이것이 유일하게 이거 이끌어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은사에 따라서 직분도 주시고 다양한 형태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10절에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라는 말은 결국 12절의 내용으로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자, 만물을 충만케 한다. 하늘에 오르신 주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예배서 1장 23절을 보세요. 1장 23절. 23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해되세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해되시는 분은.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지는 알겠는데 아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는 누구죠? 그의 몸이니 한 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충만이 뭔가.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이라. 일단 이렇게 정해 줄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충만케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무슨 뜻인고?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면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예요. 그럼 그게 뭔가? 그게 뭔가? 그게 뭔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잘 알듯 모를 듯 싶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말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인데, 사장이 나온 것 같은 맥락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게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심의 결과고 충만케 하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비단 교회에 대해서 충만케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것만 배우고 가도 그 휘발유가 아깝지 않으실 거야.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충만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인데, 이 말은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만물이 각각 자기 존재를 갖고 그 존재로서의 자기 존재 형태를 드러내도록 하게 하시는 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신다는 말로 쉽게 접근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지 몰라요.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을 존재케 하시며 그 존재하는 만물이 각각의 성격대로 본질대로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면 온 우주에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각각도 존재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의 우리됨이 각각 만물이 각각 만물됨의 성질대로 본질대로 그걸 드러내고 있는 만물의 다양한 현상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 것이다?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걸 다 채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채운다. 그걸 채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그의 채우심이라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 곧 그의 채우심인 것은 몸과 채우심이 그 이렇게 생각하면 충만이 그냥 연결돼. 왜냐하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몸으로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히 드러나도, 그게 그 형만이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심. 그게 바로 채우심이에요.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있어요? 그 예수. 교회의 존재를 존재케로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 자체니까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시려면은 결국 그것은 주께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천상에 올라 낙원에 계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죠? 영적 통치예요. 뭐라고요? 영적 통치. 영적 통치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시사 영적으로 통치를 하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을 보내심이니까 성령을 보내시사 그의 영적으로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영적 통치를 통하여 교회의 자기 몸됨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영적 통치의 결과는 결국 뭐예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이니까 성령의 뭐죠? 열매로 이어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것이 곧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각각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그 존재의 됨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 안에 또한 자기를 채우시는 충만함이라. 그럴 때 충만함은 영적 통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형상을 담게 하신다. 그 마음을. 이것이 드러나게 하심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4장에 가게 되면 이 말을 예배서 1장 23절에 다소 철학적인 이 표현을 예배서 4장에서 어떻게 12절부터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4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거기 써요. 성경에 4장 12절 16절까지 쫙 동그라미 치시고 성경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낙서를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걸 딱 치신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예배소서 1장 23절의 주해 이렇게 쓰세요. 예배소서 1장 23절을 설명하는 구절 이렇게 합니다. 예배소서 1장 메아리 같이 예배소서 1장 23절을 설명해줘 풀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 말이 곧 다시 말하면 짧게는 뭐죠? 4장 10절 10절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10절 보세요.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이렇게 되죠. 이는 그죠? 목적성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죠?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기 위하여 오르셨죠? 그렇죠?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늘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잖아. 하늘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8절을 보세요. 8절 위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뭐를 줬다고 돼 있어요? 은사를 주었다고 돼 있어요. 은사. 그 은사는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수단이요 기능인데 목적성이 뭐예요? 그 은사가 11절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12절이 은사의 목적을 설명했어. 12절 나왔죠? 12절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12절이 10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심과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시 10절에 하늘에 오르셔서는 하늘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라. 근데 하늘에 오셔서 뭘 하시는가 봤더니 8절에 보니까 선물을 준다고 된다. 이 선물 주심의 8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11절에 은사를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맥락이라. 그러면 이 은사를 통해 이루는 일이 뭐라고 하면 12절에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하늘에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하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교회론적 적용이 뭐다? 12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의 내용은 다시 13절은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어디까지 목표가 있어?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충만한다는 거 나오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완전한 분량까지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완전한 분량까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이것이 예배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그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됨의 성질은 어떻게 드러나요? 교회에 주신 바 된 은사가 적절히 목적에 따라 목적을 충실하게 드러나 줄 수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은사는 지금 11절에 대표적으로 뽑아놓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는데 11절에 뽑아놓은 모든 은사는 11절에 보세요. 어떤 직분자의 은사를 지시겠죠? 사도, 선지자, 복음전함, 목사와 교사 전부 뭐와 관련된 사역이다?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외에는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충만함을 드러낼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건 유일한 교회적 사역이에요. 그것이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아닌 것이고 그것이 쓰면 교회가 강건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그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14절에 우리가 벗어나는 게 있어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말씀 사역의 기초로 나타나는 유익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유익들이 이거로부터 벗어남으로 이제 15절 16절에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것이 다 뭐예요? 사랑이요. 서로 상합하는 것이요. 연락하는 것이요. 교통하는 것이요.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여 세워가는 것이라. 각 지체가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교통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 자, 보세요. 이 영적 통치는 성령의 열매의 결과라고. 이 영적 통치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는 전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을 먼저 맛보지 않으면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뭘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그가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게 설명, 요한일서에 설명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 하나님의 끝도 없는 용서, 그 큰 용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그 사랑, 그 용서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용서예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 선한 성화에 거룩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간섭들을 자꾸 말씀해서 확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나를 공고한 데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어째요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의 탄식, 탄원시들, 시편에 나온 그 수많은 탄원시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영영 나를 잊으셨는가,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에 내가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상하게 끝맞는 탄식시들, 시편의 탄원시들은 하나님 어째 공고한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외치고 나서 끝머리는 뭐예요? 한 대여섯 절 쭉 나간 다음에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상한 반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반전의 내 목소리는 시편에 나와 있지 않은 뭐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감동이요 확신이고요. 그걸로 끌어가는 거죠. 그걸 끌어가니 내가 주께서 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어찌 살 것인가, 성령 열매에 대한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 이 영적 원리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 죽은 나무라, 나쁜 나무라. 나무가 좋아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영적 성질의 공명이에요. 이게 성도 교통의 기반이요 뿌리예요. 이걸로 구역이 모여지고 이걸로 성도가 서로 눈빛 보고 교통하고 이걸 가지고 나누면서 밥 한 숟갈 떠먹으면서도 이 기본의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에 성도의 교통이 있다라고 해요. 이것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 유사한 열매가 있어요. 유사한 열매, 친한 친구끼리 모여서 희락거리는 거. 그러면 거기에는 뭐예요? 인내도 있고 절제도 있고 충성도 있고 있잖아요. 그 좋은 친구들, 믿음 없이 만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마음 잘 맞는 친구들, 괜찮은 친구들. 그 친구들의 교제는 아무리 사랑도 있고 인정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있어도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성령,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이거를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가게 되면 고린도 13장에서 12장 앞에 보면 12장 27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 중에 몇 줄 세우셨으니 쭉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 사도냐? 다 선지냐? 다 교사냐? 이 은사를 잘못 이해해서, 교회론적 이해를 잘못 이해해서 이 고린도에 가서 분쟁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리를 잘못 깨닫고 신앙을 잘못 배웠고 교훈을 잘못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삐지고 시기심과 질투와 배타와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다겠느냐?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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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성도의 교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강의한 나 성도의 교제의 의미 1, 2, 3, 4. 자, 제가 번을 부르면 여러분 읽으세요. 1.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있음. 2.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함께 누림. 3. 각기 다른 은사들을 함께 누림. 4. 성도 상호 간의 영적 의무를 다함.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 나도 부활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왕 같은 왕이심으로 나도 왕이 되는 것이요. 그가 제사장이므로 나도 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 그리스도 연합하여 누려지는 은덕들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은사들은 함께 누림. 주제 함께 누림. 함께 누림. 공동재산이에요. 공동재산. 그러니까 받았으니 은혜로 받았으니 잘난 체 할 수 없는 것이요. 또 그 뭐죠? 내게 맡기신 것이지만 누구를 위해 맡기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 맡기셨으니 내 것이라 우쭐댈 이유가 없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 공동체 거야 네 거 그거 내놔 내놔 해서 감사를 모르는 것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식을 잘 알아요. 그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교회를 작든 크든 수가 많든 적든 수가 많으면 가리워서 보이지도 않아. 수가 일정한 수가 작으면 이렇게 한 50명 100명 남짓 모이면 은사가 쫙 보여요. 서로 은사대로 우리 교회가 서로 힘을 합쳐 아, 이 일을 이루고 있구나가 눈에 보여. 근데 이게 좀 더 커져버리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럴 때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서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라 하는 생각을 얘기해요. 함께 누리는. 따라서 4절에 보면 성도 상호 간의 영적 의무를 다해야 될 부르심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 홀로 교회에서 이렇게 신실한 듯 바람처럼 휙휙휙 왔다 다니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게 선하지 못하다.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전달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교회 가운데 저희를 또한 회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큰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각각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도록 자라도록 충만케 하시오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옵나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서로를 세워 은사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의 공통적 속성을 제가 잘 깨달아라. 우리가 이 가운데서 연약함으로 이상은 높고 현실은 낮아서 상처가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 대하기가 주저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에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모두 선한 믿음 안에서 부르심의 향방에 따라서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힘써 진력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괴로울 때 성도의 교통이 우리에게 힘겨운 짐처럼 다가올 때 짐처럼 느끼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해주시고 말씀에 입각한 위로를 더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들이 각각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두가 합력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임의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이 같은 은혜가 넘쳐서 어느 교회에 있든 우리가 같은 믿음의 즐거움 속에 노래하는 이는 인생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